하나님 말씀 레위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수장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것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물에 기름과 콩팥과 깐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으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들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에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리냐. 아멘. 저희가 함께 지금 봉독한 레위기 9장은 보통 제단의 취임식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져 있는 구절입니다. 8장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이 있었고 또 그 앞에서는 성막 봉헌식이 있었고 또 7장에는 다섯 가지의 제사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덟째 날이라는 것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일곱째 날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식과 성막의 봉헌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덟째 날에는 그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다섯 가지의 제사가 이제 처음으로 드려지는 것을 드려지는 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중에는 이 날을 여덟째 날의 예식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위임식이나 또 봉헌식과는 별개의 예식이고 또 마련된 준비된 제단 위에서 최초의 그 제사가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단 가동식 날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장과 7절에서 명시된 그 다섯 가지의 제사들이 드려지게 되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다섯 가지의 제사들 중에서 한 가지 제사가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어찌 보면 이 속죄제와 같은 형태, 쌍둥이의 제사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제사가 빠졌다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속건제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어떤 그 공식적인 이렇게 청중이 함께 모두 다 드리는 이런 공식적인 제사에서는 적합치가 않아서 제외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날 이 제단 가동식에 모세가 모든 회중들을 이렇게 제단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 앞에서 아론이 처음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제사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9장 6절에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준행하고 모든 회중들이 제단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단 가동식의 장면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뽑으라면 뭐 여러 가지 뭐 정결한 수장과 수염소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준비하는 것, 재물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된 제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제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의 어떤 열심, 또 사람의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임재, 그 제사에 임재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향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식, 이것은 그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꼭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 제사가 인간을 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예식이고 또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배는 구약 시대의 제사와 이렇게 등가환산 할 수 있는, 견줄 수 있는 그런 예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형식이나 그런 모습들은 많이 차이가 나지만 그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예배 안에 있는 그 정신과 어떤 신앙의 그 근간은 구약 시대의 제사와 같은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찬양을 부르는지, 또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지,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냐,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인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또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형식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의 자세로, 또 어떤 신앙의 근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 시간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짤막짤막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흠향하시는 예배는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그 대목에 나오는 중요한 구절인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을 둬서 드리는 예배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은 성령님께 민감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건 우리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또 성령님의 또 감동에 따라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제가 얘기해 드렸는데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악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뭐 거짓말을 했거나 또 성을 냈거나 했을 때 마음이 다치고 또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 아마 한두 번 이상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거룩하지 못한 것들, 또 죄악된 근성들, 죄의 근성들이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죄를 고백하고 또 죄의 용서를 받는 그런 예식이라는 것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에게 우리의 죄를 덮어 씌우고 그 제물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는 대속제물이 되었을 때 우리의 죄가 회복이 되고 용서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회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며 영광이 나타나는 제사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화목제,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했는데 이 화목제가 바로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제사라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목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가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해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갈라졌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화목제는 모든 회중이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 남겨진 제물을 함께 남겨진 고기와 제물들을 함께 먹고 또 함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이 제사를 통해서 청중이 회중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되게 된다라는 것을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 감사는 바로 이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감사함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또 이 감사함을 우리 안에서 회중 안에서 또 우리 모임 안에서 고백할 때 그 회중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가 없고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우리 일반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동물의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리고 그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즉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나갈 수 없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친히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과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은 인간 제사장과는 토롤이 다른 그런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지만 아론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번제와 속죄제를 따로 드렸어야 됐습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단번에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까지도 날마다 날마다 삶 가운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소원하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날마다 예배자로 서시는 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시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는 또 특권이고 또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이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정결한 마음으로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회중 가운데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산제물, 산제사, 그런 산예배를 드리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